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 회담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외교 경제 강요가 참석하는 첫 경제판 E+E 회의도 긴밀히 협력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는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존 외교 안보 E+E 회의와 별도로 경제 분야를 논의하는 E+E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자는 대통령 해외 방문 기간에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확고한 지붕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와 작전사령부에서 위기조치기구를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정찰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 전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란이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을 발사했다고 26일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위성 발사체 줄제나의 두 번째 시험 발사가 있었다며 로켓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25.5m 크기의 이 로켓이 적외도 인공위성을 운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구체적으로 로켓 발사가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로켓을 세 차례 발사할 예정이며 이미 한 차례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의 로켓 발사 발표를 알고 있다며 그 같은 행동이 도움이 안 되고 불안정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동행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끝장내고 지도에서 지워버려 러시아에 합병시키는 데 있었다며 그런 목표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적이고 독립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무대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지대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기 위해 전술적이고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와 러시아군을 무찌를 수 있는 중화기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개막 첫날인 오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그러나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단결을 유지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화상 연설을 통해 벨라루스 국민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휴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위도도 대통령은 26일 독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자카르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각각 방문해 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 임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를 그리고 평화를 구축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새벽 이후의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갖춘 알래스카 미군기지가 부유일에 북한 미사일 대응 가상훈련과 기지 내부 시설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모든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의 전술 핵무기 개발로 북핵이 한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일각의 견해는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핵실험은 그 연장선상에서만 볼 수 없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맡을 당시 중국 측 인사들로부터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의견들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그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러나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비판은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 장관은 북한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훨씬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핵실험을 단념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이 준비가 완료됐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며 한마디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북한도 나름대로 핵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세를 좀 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영내 평화뿐 아니라 국제 평화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특히 북한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이 최근 2년 동안 시험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고 있는 데 대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다만 최근 테스트가 단거리 중점으로 옮겨졌다고 해서 북한의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이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던 분들은 분명히 틀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전방부대에 작전 임무를 추가하며 대남 전술 핵무기 최전방 배치를 암시하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보인 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중앙군사위에서 결정된 내용들도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에서 군 전선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고 전쟁 억제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기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해 전술핵의 전방부대 배치에 따른 조치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나 한국을 주로 겨냥한 부분이 어떤 면에선 한국과 대화를 곧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 섞인 희망도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3일간 주관하는 모습이나 6.25를 계기로 5년 만에 반미 집회를 연대대해 다른 한편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나 봉쇄로 인한 국내적 동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포함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더 공세적인 태도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최근 이례적인 모습은 역시 청중이 북한 주민이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 내부의 신종 코로나 현황에 대해선 북한 내 외국 공관이 거의 철수해 있고 국제기구 직원들도 북한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북한 공식 매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신종 코로나 발병 후 진전 상황과 사뭇 달라 의문이 있다며 다양한 소식이 섞여 들어오고 있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접근 과정에서 납북자 문제 연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엔 북한과 대화가 재개된다면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의회 산하위원회가 한국의 난민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2019년 문재인 정부에 의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하원 의원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하원 내 초당적인 코커스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24일 한국 난민정책과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주관한 화상청문회에서는 탈북 난민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어부 두 명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ere all shocked and dismayed when the Moon government sent those two fishermen back in November of 2019 to a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의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선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토 중이라며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조약상 의무를 위반해 북한 난민을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e're interested in pleasing the Kim dictatorship, and I feel a large part of this is because the defectors were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f reach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기쁘게 하는데 더욱 관심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어부 두 명을 닷새 만에 강제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It is not clear why the Moon government decided to forcibly return the two North Korean escapees.
신희석 분석관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이 당시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추측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자신 임기의 주춧돌로 삼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는 세습 독재자에 대한 원칙 없는 유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해 한국 새 정부에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솔지 대표는 현재 중국 감옥에 약 1,200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절반은 어린이와 여성,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북한 주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한국 정부가 이들을 구출할 최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국경 봉쇄와 탈북민 송환이 어려운 데다 중국 측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탈북민의 안전한 통과를 허용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숄츠 대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비행기를 보내 이들을 데려오는 과감한 접근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가는 한국 내 탈북민의 모호한 법적 지위와 탈북 조사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가정보원이 전담하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신문 절차를 망명신청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로 이관하고 정보당국은 일정 부분만 관여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이 최근까지 난민 수용에 대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왔다면서 최근 몇 년간은 공산주의 북한의 탄압에서 도망쳐 한국에서 피난처를 찾으려는 북한 주민들조차 낙담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이와 관련해 큰 변화를 가져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들이 행정명령이나 법령 혹은 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 등 문화적으로 한국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난민 수용률에서는 1.5% 수준을 보이는 등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소프트 파워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과 취임식 등에서 국제난민보호법과 원칙 준수의 필요성과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의 보호와 증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억압을 피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더 큰 개방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스미스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제대로 된 수사나 법적 절차 없이 탈북 어민이 성급히 북송됐다며 이를 은폐하려 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건 북한 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티우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의 본질은 월북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살인 행위라며 한국 전임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24일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를 김용규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킹 전 대사님,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관련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There's always value in having information. In a case like this where there were questions.
정보에는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의문이 있는 경우 기록을 열어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하는 게 물론 상식적입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되길 바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뭔가 은폐하려 한다는 추정이 언제나 제기됩니다. 정보 공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유족들이 어떤 정보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ll available information. The family must find out the truth.
확인 가능한 모든 정보입니다. 가족들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한국민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반도 전체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을 주요 쟁점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에서 말이죠. 피해자는 가장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시체를 유기당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주권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평화와 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모든 개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당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A lot was sacrificed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for the sake of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것이 희생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죠. 미국은 친구와 동맹, 파트너, 그리고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공동 가치가 동맹의 핵심 요소고 이런 가치를 정확히 공유하고 있다고 분명했는데요. 인권은 동맹과 공유하는 그런 가치의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은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매우 큰 기대도 하고 있죠. 한국 정부는 한국민들의 인권과 삶, 개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보호에 더 관여할 것입니다.
김 전 대사님, 전임 한국 정부는 인권 같은 가치를 희생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너무 많은 우선순위를 뒀나요?
I would have preferred to se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give more attention and focus to human rights.
저는 전임 한국 정부가 인권에 관해 관심과 집중을 더하는 것을 보길 원했습니다. 인권은 대북 정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인권입니다. 한국인들은 인권과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정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님, 윤석열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앞선 조사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문제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건가요?
Even if the man had attempted to defect to North Korea,
한국인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관련 법과 한국이 비준한 국제법, 심지어 북한도 일부 비준한 법에 의한 보호는 어떻습니까? 따라서 저는 월북 여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벌어진 일이 범죄라는 점이죠. 명백한 한국법 위반이었습니다. 국제인권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월북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이 어떤 이유에서 월북을 결심한다고 해도 처벌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벌은 매우 끔찍한 상황에서의 죽음이었죠.
킹 전 대사님, 2019년 한국 해역에 들어온 북한 어민 두 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도 논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is was the case where members of the crew, other members of the crew had been
당시 사건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이 다른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처벌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반대로 북한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탈북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죽였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이죠. 한국 정부가 해야 했던 일은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한국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이 송환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언론이 이후 알아내면서 유출됐죠. 저는 한국 정부가 정보를 들여다보고 한국법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서 더 현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문제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 말입니다. 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매우 잘못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어민이 16명을 살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렛 사무총장님, 그것이 사실이라도 송환 결정은 잘못된 건가요?
North Koreans who escaped to South Korea have this minimum expectation.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한 탈북자들은 한국법에 의한 보호를 누릴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없었던 법적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죠. 또 수사당국이 주장한 것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조사도 단 며칠 뿐이었습니다. 적법한 법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죠. 법적인 결정에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모든 고려 사항보다도 정치적 요소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 달래기였습니다. 북한 최고위층과의 관계 회복과 화해를 바라면서 말이죠.
킹 전 대사님, 적절한 접근법은 무엇이었을까요?
First thing, not covered up. Covering it up, I think, was the first big mistake.
먼저 감추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건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절차와 수사 절차에 따른 조사를 실시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나온 정보는 공개됐어야 합니다. 만약 당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분명한 극악무도한 범죄이고 관련자들은 매우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두 사건이 한국의 현재 정부에서 거론된 이유는 인권과 관련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워싱턴에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장관은 많은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런 만남에서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인권 문제에 더 많은 집중과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요 메시지였고 이를 부각하기 위해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 강조됐습니다. 우리라면 다르게 처리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이길 바랍니다.
스칼레트 사무총장님, 한국의 야당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With the Yoon government in place now, it is extraordinarily important.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2017년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정훈 전 북한 인권협재협력대사가 2017년 가을 퇴임한 이후 이 자리를 공석으로 뒀습니다. 물론 미국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2017년 1월 킹 대사님이 퇴임한 이후 북한 인권 특사가 없죠. 킹 대사님이 물러난 이후 우리는 일관된 북한 인권 정책을 갖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유엔에서 가졌던 높은 지위를 되찾는다는 측면에서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킹 전 대사님, 정치에서 인권 문제를 분리할 수 있나요? Human rights is a political issue.
And fortunately it is because 인권은 정치적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인권은 인권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정치적 사안이 된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제기된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변화 때문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을 위해 더 빠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실행돼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번 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그럴 의사를 보였지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벌써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 지난 것이죠. 지금까지 킹 전 특사와 스칼렛 휴 사무총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갖춘 알래스카 미군기지가 VOA에 북한 미사일 대응 가상훈련과 기지 내부 시설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미국 본토 방어 임무에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우주군사나 클리어 우주군 기지 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경고하는 경보가 울립니다.
Implement site reporting. Implement site reporting. This is clear.
Stand by for site.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주기반 레이더의 경보가 울리자마자 클리어 우주군 기지는 즉각 지상기반 레이더를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분석 검증하고 요격 체계를 동원한 대응 조치를 수행합니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닌 발사를 가정한 가상훈련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은 알래스카 미군 기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제적이고 상시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올해 들어 2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발사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 클리어 우주군 기지와 포트그릴리 기지는 24일 VOA에 기지 내부 시설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가상훈련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상시 대비하고 있으며 본토 방어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watching them 24/7. We see what they do. I like to describe this job as a no-fail mission.
미 우주군 소속 클리어 우주군 기지의 데이브 킴 부사령관은 우리는 24시간 북한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본토 방어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미군 기지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최근 도입된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입니다. 미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식별하고 추적하는 장비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북한 등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탑재체는 발사 후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에서 분리된 뒤 복잡한 파편을 만드는데 미국 정부가 15억 달러를 들여 알래스카 기지에 최근 도입한 신형 지상기반 레이더는 5,000km 밖의 우주물체까지도 추적할 수 있는 지구상 가장 정교한 레이더라고 기지 측은 설명했습니다.
LRDR is able to look into that adversarial threat cloud and differentiate.
데이브 킴 부사령관은 신형 장거리 식별 레이더는 절대적 위협을 조사하고 어떤 개체를 타격할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며 일반 레이더와 비교해 월등한 초고해상도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리어 우주군 기지에서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면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는 그 분석 내용을 토대로 즉각 지상 요격미사일을 통해 요격 대응에 나섭니다.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의 미사일 방어대대를 지휘하는 크리스 스투츠 대대장은 지하 격납고에 40기의 지상요격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며 적의 미사일 발사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트그릴리 기지는 또 미국 정부가 오는 2028년 운용을 목표로 최근 추가 완공한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위한 20개의 지하 격납고 내부를 BOA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발사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글렌 베너크 미국 국부사령관은 지난 5월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역량과 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2028년에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하고 현 시스템의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총 44기의 지상기반 요격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그릴리 기지에 20기를 추가 배치해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운영하는 미국 제20공군과 예하 제90미사일 부대가 이달 초 해군전쟁대학 교수들을 초대해 북한에 대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테렌스 로리그 교수와 데이나 스트링먼 교수가 북한의 군사력과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미사일 부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VOA에 국방부나 해군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공군 관계자들이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주시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에 다양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로리그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님, 제20공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3를 운용하고 예하 제90미사일 부대는 미니트맨3의 발사와 관리를 맡고 있죠.
The 90th Missile Wing is one of three of the ground-bas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wings that together
그렇습니다. 제90미사일 부대는 지상에서 ICBM을 운용하는 미사일 부대 세 곳 중 하나이며 미국의 3대 핵전력 태세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전략 핵 잠수함과 전략 폭격기가 다른 두 개의 핵전력 태세이고요. 우리는 와이오밍에 있는 미사일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ICBM을 발사했는데 그곳 부대원들이 북한 ICBM을 격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나요?
When you use the word defense here, this is not a missile defense unit that we visited. This is about deterrence. And so they are not in the business.
이 부대는 미사일 방어 부대가 아니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부대입니다. 그들은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능력은 핵 억지력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미국의 핵 타격과 핵 보복 위협을 인식시켜 상대가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일 부대들의 역할에 있어 방어와 억지력은 중요하고도 다른 개념입니다.
미 해군 산하의 해군 전쟁대학에서 참모들을 교육하고 계신데요. 공군의 ICBM 부대와 교류하는 것이 드문 일인가요?
Well, no, I wouldn't say that. I mean, we get around to a lot of different groups and give talks and as well receive briefings from them.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른 단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브리핑도 받습니다.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을 감안했을 때 국제관계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핵 억지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강조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해군 전쟁대학에서 이런 주제를 가르치는 우리도 미사일 운용요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운용요원들도 특정 지역과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배우고자 하는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모두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인가요?
Certainly, as you mentioned, the Ukraine invasion and Russia's use of implied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러시아는 핵 위협을 암시하고 핵 엄포를 놓고 있고 중국은 핵무기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환경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심이 집중돼 북한의 핵 위협이 때로는 필요한 만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너무 뒤로 멀리 제쳐둬서는 안 됩니다. 북핵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로리그 교수님은 제20공군 지도부와 군인들에게 주로 북한 핵 문제를 강연하셨습니까?
Yes, it was mainly North Korea as well as what the allies are thinking in regards to extended deterrence and what kinds of
예, 주로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생각을 강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계해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지도 소개했고요. 저는 제 강연을 항상 북한 역사 개관으로 시작해서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다루곤 합니다. 많은 경우 강연을 듣는 이들은 북한에 대해 신문에서 읽는 내용 위주의 매우 제한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정책 이반가들이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고 이 정권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접근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김정은 위원장 사진, 김정일 위원장의 운구차 사진, 장성택 사진, 김정남 독사를 보여주는 사진 앞에서 강연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제20공군 관계자들은 북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까?
Yeah, there is always a lot of interest in the details of North Korea because again I think there is often largely a surface
북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언제나 관심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대부분 북한에 대해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히 이들은 북한의 생각과 현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20공군 관계자들은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운용 결정에 정보를 제공할 세부 사항들을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강의에는 공군 지도부를 비롯해 보다 낮은 직위의 운용 요원까지 참여했습니다. 질문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북한 경제, 북한의 전략과 원칙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최근 북한의 많은 미사일 발사와 역량 진전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질문, 또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데 제20공군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주의가 높아졌나요?
Sure. I mean, they are following these events and are concerned about that. And this again goes to what I had mentioned earlier that I think
물론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움직임들을 주시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분명히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미국의 핵타격 가능성이 제시될 때는 적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모든 핵전력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핵미사일 사용이 미국의 첫 핵대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은 더 작은 위력의 전술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억지력은 하루 24시간 작동하는 것이고 제20공군은 더 크고 넓은 전력의 일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고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통합국방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You know, some of the things that you are certainly seeing happening is exercises are going to be ramped back up to what they were pre-pandemic.
명백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연합훈련이 코로나 이전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시절 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다 정상적인 훈련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략자산의 한반도 복귀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전략자산을 전기 가감 저항기로 봅니다. 필요하면 높이고 또 다른 필요에 의해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미한 연합훈련에서 미국 전략 자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신호를 보내면서 또 한국 국민들에게는 핵무기도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안심을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호를 주는 장치들이 너무 도발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확장 억제력 실행력 제고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맹의 신뢰도와 전반적인 방위 공약을 과시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미한 동맹은 상당한 역량이 있고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취약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도 개발하면서 한국 일각에서는 과연 동시다발적 핵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핵 무장론도 나오고요.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 더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That'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and is at the heart of the alliance. You are looking at again, you know, understandably that South Koreans would be thinking about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동맹의 핵심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핵 옵션을 생각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방위 공약은 강력합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이 과연 정권 생존을 위태롭게 할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 다른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우려되지만 꼭 북한이 이런 다양한 무기를 다 사용할 것이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반도 분쟁 상황에 대비해 여러 선택지를 열어놓고 무기를 다각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현 상황에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최근 제20공군과 예하 제90미사일 부대에서 북한 문제를 강의한 테렌스 로리그 해군전쟁대학 교수로부터 군 관계자들의 북한 관련 인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황해남도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에게 면일 의약품을 전달하며 인신수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신수습이 가능한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황해남도에서는 새로운 급성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류용철 국장은 16일 관영조선중앙TV에 출연해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내성 전염병은 장티푸스나 콜레라처럼 주로 대변을 통해 감염된 병원체가 장의 점막에부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은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 일대로 북한이 공개한 감염 규모는 800세대, 대략 2, 3천 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감염된 환자는 즉각 격리해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에게는 콜레라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에 과학적 방역을 하라고 지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가정 상비약을 황해남도에 보냈다고 선전했습니다. 관영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씨와 함께 약품을 마련해 황해남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에 이어 핵심 간부들도 일제히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노동신문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과 2인자인 조용원 조직비서 부부, 리일환 선전비서 부부, 그리고 현송월 부부장 등이 의약품을 마련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미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북한 수뇌부가 이런 약품 보내기 같은 선전선동 활동을 통해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I think propaganda for the most part it shows that Kim is trying to be at one with his people.
코로나 사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가 1만 명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와 누적 사망자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발표를 보면 누적 발열자는 460여만 명, 사망자는 73명이며 치명률은 0.002%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안 됐고 의료시설이 열악한 북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6%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사망률은 한국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서울대병원 오명동 교수는 세미나에서 북한의 사망자 수는 최소 3만 4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명동 교수입니다.
이 데이터를 적용해서 북한 오미크론 유행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추정하면 3만 4,540명이 나옵니다.
또 한국의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북한 인구 2,500만 명의 70% 이상인 1,750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실제 사망자가 5만에서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TV를 보면 어린이 사망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18일 북한 TV는 코로나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도했습니다. 이날 사망자 56명 중 9명이 10살 미만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 어린이 사망률이 16%에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 10살 미만 아동이 코로나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는 0.00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는 영양 부족 등으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지도력 덕분에 코로나 환자가 오히려 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발표하는 코로나 현황은 전 세계 일반적인 코로나 발생 패턴과는 상당히 다르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위해 사망자 숫자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 코로나 확진자를 어떻게 검사하고 환자를 어떻게 격리 치료하며 방역 조치를 한다는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를 가려내려면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야 하는데 북한은 매일같이 발열자 숫자만 발표할 뿐 PCR 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미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신속히 투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치료제를 구입했거나 사용했다는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소식도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수차례 백신 제공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주민들은 2년 이상 계속된 북중 국경 봉쇄로 심각한 물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지난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치약과 혁대, 즉 허리띠 같은 소비재 품질이 형편없다고 간부들을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김 위원장이 소비재 품질을 문제 삼아 간부들을 질책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재 질이 나쁜 것은 김 위원장이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을 중단시켜 생긴 것인데 애꿎은 간부에게 화를 낸다는 겁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정치적 쇼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간부를 불러다 놓고 왜 이렇게 뭐 인민생산제품이 이렇게 질이 안 좋냐 뭐 이렇게 뭐 추궁을 했다. 일종의 주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죠.
탈북민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민심이 상당히 나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문제 해결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최근 북한 당국이 내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부 불만, 왜냐하면 전원회의에서도 반사회지 비사회지 아까 강조가 됐고 바로 직후에 열린 비서국 회의에서도 결국은 체제 결속과 규율 강화가 핵심 의제였거든요. 또 전원회 인사에서도 공안 라인이 전진 배치됐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방역 성공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동 통제를 완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북한 수뇌부가 과연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모든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22도, 낮 25도, 양덕 아침 21도, 낮 24도, 신의주 아침 22도, 낮 26도, 구성 아침 22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그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27도, 강계 아침 22도, 낮 27도, 희천 아침 22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23도, 개성 아침 22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23도, 낮 25도, 신계 아침 22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23도, 낮 29도, 장전 아침 23도, 낮 28도, 평강 아침 20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1도, 낮 27도, 장진 아침 18도, 낮 21도, 청진 아침 19도, 낮 25도, 김책 아침 21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그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9도, 낮 27도, 김영권 아침 17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16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5에서 3.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1에서 3m, 먼바다 2에서 4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 회담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외교 경제 강요가 참석하는 첫 경제판 2+2 회의도 긴밀히 협력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는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1월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기존 외교 안보 2+2 회의와 별도로 경제 분야를 논의하는 2+2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군 당국자는 대통령 해외 방문 기간에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감시를 강화하고 확고한 지금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와 작전사령부에서 위기조치기구를 운영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했습니다. 미국 정찰기도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전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항공추적서비스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RC-136U 컨베센트가 한국 서울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을 노출했습니다. 이란이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을 발사했다고 26일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위성발사체 줄제나에 두 번째 시험발사가 있었다며 로켓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25.5m 크기의 이 로켓이 적외도 인공위성을 운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당국은 구체적으로 로켓 발사가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국방부 대변인은 로켓을 세 차례 발사할 예정이며 이미 한 차례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란의 로켓 발사 발표를 알고 있다며 그 같은 행동이 도움이 안 되고 불안정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전략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동행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끝장내고 지도에서 지워버려 러시아와 합병시키는 데 있었다며 그런 목표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적이고 독립된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무대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국들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와 러시아군을 무찌를 수 있는 중포 지원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개막 첫날인 오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금 수입을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그러나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얼마나 단결을 유지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휴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위도도 대통령은 26일 독일로 출발하기에 앞서 자카르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각각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이 임무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를 위해 그리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의 장을 열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은 멈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6월 28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